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7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찾은 매티스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영내와 세계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분명히 말했듯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들이 강한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외교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한 동맹임을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매티스 장관과 회동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북한의 도발에 아주 강하고 실효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벤 윌리스 영국 안보 담당 내무부 부장관은 이날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자신들이 아는 한 워너크라이 공격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번 공격이 해외에서 시작됐다고 확실히 믿고 있으며 어깨와 여러 국가에서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전 세계 150개 국가를 강타한 워너크라이의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의 근거지인 북부 라카인주에서 식량 지원 작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허용했다고 유엔 산하 세계 식량계획 WFP가 27일 밝혔습니다. WFP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량 재개 시기와 원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얀마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FP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탄압이 본격화되는 지난 8월 25일 이래 2개월간 이 지역에서 식량 지원을 중단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WFP는 라카인주 북부에서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비롯해 11만 명에게 식량을 배급해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8월 미얀마군의 강경 진압으로 로힝야족 60만 명 이상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화와 살인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3분기에 3% 성장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7일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2분기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3% 성장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경제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8, 9월에 미국을 잇따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인해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 성장세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진하는 올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금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연방준비제도가 12월 이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올해 초 시리아에서 9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화학무기 공격이 바사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26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시리아 정부가 2017년 4월 4일 칸세이쿤에서 사린가스를 유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던 미국인 여성 두 명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된 지 무려 5달 만에 극적으로 미 해군에 구조됐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이야기는 지난 5월 하와이에서 출발한 배가 악천후를 만나 엔진이 고장나면서 시작됐는데요. 원래는 하와이에서 3,000km쯤 떨어진 타이티 섬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 엔진 고장이 난 이후로는 그저 바람에 의지해 무작정 바다 위를 떠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배 안에는 미리 준비해뒀던 1년치 식량이 있었는데요. 이 식량은 건조 상태로 보관돼 있어서 이들이 5달을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미리 준비한 정수기를 이용해서 식수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함께 데리고 탔던 개 두 마리 덕분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었고 두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존자들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 해군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되면서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웃으며 구조의 기쁨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1도, 신의주 9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에서 23도, 함흥 8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8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레리 그레이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Your Love, 당신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Your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카탈루냐 자치지역의회가 27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 상원이 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기로 의결하면서 양측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집권위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군 수뇌부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일본 업체들의 품질 조작으로 일본 기업들의 신용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이 분리 독립을 선언했군요.
네, 이달 초에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부 카탈루냐 자치 정부가 분리 독립 주민 투표를 강행해서 주변 정세가 혼란해졌는데요. 카탈루냐 의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주민 투표 결과에 따른 독립 선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70표, 반대 10표, 그리고 무효가 2표였는데요. 같은 날 스페인 상원이 이 지역에서 자치권을 회수하는 안을 승인해서 중앙정부와 자치당국의 대치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예, 이 스페인 상원이 승인한 자치권 회수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스페인의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면 중앙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지난주 토요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주재로 긴급 내각 회의를 갖고 이 헌법 115조 발동안을 의결해서 이 상원에 제출한 겁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이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구성해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스페인 상원이 찬성 214, 반대 47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예, 총리가 이 문제를 놓고 연설했다고요?
네, 라호이 총리가 27일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에 출석해서 연설했는데요. 라호이 총리는 이 헌법 발동은 카탈루냐인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을 비롯해서 강요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예, 자, 카탈루냐는 독립을 선언하고 스페인 정부는 자치권을 박탈해서 직접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라는 건데요. 하지만 카탈루냐 자치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안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27일 자치의회가 독립선포 결의안을 전격 가결하긴 했지만 그동안 강경하게 독립 추진 입장을 지켜왔던 이 자치정부 안에서도 분열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산티 빌라 카탈루냐 산업장관은 전날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중앙정부와의 독립협상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사임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 안에서도 의견이 점점 나뉘는 모양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독립선포 안에 70대 10으로 찬성표가 훨씬 많긴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날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강경 대치보다는 협상을 원하는 쪽이어서 반대 10명을 합치면 의회 내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리는 겁니다.
예, 자, 전국이 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세계 각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카탈루냐 독립을 반대하는 스페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이며 미국은 강력하고 단합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헌법적인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독일도 고조되는 스페인 정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은 스페인의 주권과 영토 보존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면서 이 카탈루냐의 이런 독립 움직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네요.
네, 24일 폐막한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이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고 다음 날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해서 이 최고 지도부를 인선함으로써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출범했는데요. 시 주석이 26일 첫 공식 일정으로 인민해방군 수뇌부를 소집해서 장기적인 강군 육성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행동 지침도 하달했습니다.
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군 수뇌부를 만났군요.
예, 맞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연임한 건 물론이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재선된 건데요. 26일 베이징에서 주재한 인민해방군 장성급 회의를 통해서 군 간부와 지도자들이 반드시 당에 충성하고 당 지휘에 따라야 한다면서 군의 절대 충성과 복종을 당부했습니다. 홍콩 등 중국어권 매체들은 시 주석이 집권 2기 출범 직후에 권력의 핵심 축인 군부를 가장 먼저 챙기면서 기강 잡기에 나선 걸로 보도했습니다.
예, 자 그럼 시 주석이 군부에 요구한 내용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이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으로 요약해서 지도 이념에 포함된 세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꾸준히 학습하라고 전군에 지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초심을 잊지 말고 세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철저히 학습해서 흔들림 없이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장성들에게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부강국가 건설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그러니까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부가 성취해야 할 세 단계의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인민해방군 앞에 내놓은 세 단계 목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까지 인민해방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를 통해서 2035년까지 국방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50년에는 세계 인류 강군을 만드는 걸 최종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2049년이 마침 중국의 공산 정권 출범 100주년입니다. 시 주석은 공산 중국 100년 이후 인민해방군이 세계 최고의 전력을 가진 미군에 버금가는 역량을 갖출 걸 수뇌부에 요구한 걸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해설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당대회에서는 이 군 지도부에 대한 인사 개편도 있었다고요?
네,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군사위도 19차 당대회에서 개편됐는데요. 군사위 주석은 먼저 이 시 총서기가 직접 맡게 되고요. 군부의 최고 실세로 통하던 판창룡 부주석이 물러나고 장유샤 위원이 부주석에 새로 발탁됐습니다. 연임된 쉬치랑 부주석은 제1부주석에 올라섰고요. 시 부주석은 푸젠성에 주둔하는 8군 참모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푸젠성의 석이었던 시 주석과 3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온 군부의 최측근인데요. 이 시 주석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군부 서열 1위가 된 겁니다.
예, 그 나머지 군 요직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네, 이렇게 주석과 제1, 2부주석 외에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리저청, 연합참모장 참모장, 묘화, 정치공작부 주임, 그리고 장승민 기울위원회 서기, 웨이핑어, 전략지원부대 사령원이 나머지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거에 중앙군사위원회를 장악했던 육군 출신의 리처청 위원 한 명만 남게 된 건데요.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서 공군과 해군, 로켓군, 전략지원군 등 인민해방군 5개 군종 모두가 지도부에 모이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육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미군을 의식한 움직임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중국군 지도부의 인적 구성 다변화는 미군에 맞설 수 있는 강군 육성을 위해서 대양 해군과 전략 공군을 육성하려는 시 주석의 군 개혁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런 해군과 공군 육성 계획은 인민해방군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닿아 있는 걸로 지난 6월에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7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안보 현황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스바루 자동차사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잇따른 일본 업체들의 품질 조작으로 일본 기업들의 신용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닛산 자동차가 이 자격 없는 직원이 공장에서 출고하는 차에 최종 점검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스바루 자동차사도 최종 점검 때 무자격자가 자동차 검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 일본 유수의 철강 업체죠. 이 고베 제강이 기준 미달 제품에 합격 판정을 내리면서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터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스바루 측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자격 없는 직원들이 제품 출하 전에 최종 검사를 해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5만 5천 대가 생산돼서 모두 일본 국내에서 판매됐는데요. 현재 스바루사는 리콜을 검토 중입니다. 이 리콜에 필요한 비용이 50억 엔, 미화로 440만 달러에 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30년씩이나 이 차량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 부적절한 검사가 이뤄진 곳은 스바르사 국내 공장 두 곳이었는데요. 이들 공장에서는 정규 검사관이 아니라 훈련 중인 검사관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나 라이트 등을 최종 점검하고 이 정규 검사원 이름으로 출하를 허가하는 이런 구조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게 드러났습니다. 요시나카 야스유키 스바르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종 점검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이번 일로 일본 제품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본 기업들의 이런 품질 조작 파문 최근 연이어서 터지고 있네요.
예, 닛산도 지난달 자격 없는 직원이 검사한 사실이 드러나서 120만 대가량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더구나 이후에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이어져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세계적인 에어백 제조업체인 다카다사도 결함 있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지난 6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 이달 초에 불거졌던 고베 제강 사건, 이 사건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베 제강 주력 상품은 알루미늄이나 구리, 철강 같은 건데요. 주로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고베 제강은 문제가 된 제품을 납품한 회사가 500개 정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영국 등에도 문제의 부품이 사용된 걸로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와 기업이 각각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한때는 이 메이드 인 재팬, 그러니까 일본산 제품이라면 아주 꼼꼼하고 안전하기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이 최근 고베 제강, 닛산, 수바루 등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잇따라 품질 조작 파문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 쌓아왔던 일본 제조업계에 대한 신뢰와 명성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직원들이나 심지어 최고 경영진들조차 수년 동안 이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일본 기업들의 이런 조작 행태는 경영진이 새로운 경영 혁신과 개선 노력 없이 비용 삭감 등의 부담을 생산 현장에만 지은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 있는 비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내용은 공개가 미뤄졌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 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던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 오피오이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ffective today, my administration is officially declaring the opioid crisis.
26일부로 연방법에 따라 오피오이드 위기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남용이 국가보건의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대통령 각서를 통해 연방정부 모든 부서에 가능한 한 모든 장원을 동원해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 오피오이드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인데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먼저 심하지 않는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각한 통증이나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진통제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인 헤로인도 이 오피오이드에 포함됩니다.
예, 이 마약 성분이 있다면 이걸 남용하면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약처럼 남용하면 중독되기가 쉽고 중독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는 원래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복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먹거나 아니면 아예 환각 작용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연방 정부가 나서서 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면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 좀 심각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을 조사한 CDC 통계를 보면 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매일 91명이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몇 차례 오피오이드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26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건 지난 2009년으로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종 플루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국가 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처 방안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국가 비상사태 아래선 오피오이드 대처와 관련해 연방기금을 바로 투입할 수가 있는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는 주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주어진 연방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예,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아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들이 집행되는 겁니까?
네, 방금 설명드렸듯이 연방기금 집행에 있어서 주정부의 재량이 커지고요. 저소득층 의료보험, 이 메디케이드가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도 비용을 지급해주는 등 이 일부 보건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 밖에 관련 부서가 오피오이드 대처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오피오이드 중독자가 원격 치료를 받거나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치료와 관련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조처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이 관건은 돈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자체 선포가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몇몇 민간단체와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지혈대가 필요한데 반짱꼬를 붙인 격이라면서 이날 발표가 완전히 쇼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일부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데 26의 조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처가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자, 백악관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내놨습니까?
네, 오피오이드 문제는 허리케인 피해 복구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백악관은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의회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던 기밀 문서가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 문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문건들이 26일 저녁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예,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 마지막 남은 기밀 문서들이라고 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모두 몇 건 공개가 됐습니까?
네, 약 2,800건인데요. 그런데 그간 남아있던 모든 기밀 문서가 이번에 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원래 법으로는 26일까지 모두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 1992년에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2017년 10월 26일까지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기밀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규정해놨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관련 문서 가운데 99%가 공개됐고요. 남아있던 문서는 1%였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각서를 발표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남아있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몇몇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일부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권고해서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1992년 법은 국가안보에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공개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은 영원히 비밀이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각 부서가 내년 4월 26일까지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문서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고 보고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여전히 비공개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 문서는 이 중요한 부분에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도 벌써 50년이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지난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암살됐습니다. 범인은 리 하비 오스왈드인데요. 범행 배후와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오스왈드가 암살되면서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둘러싸고 무수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CIA가 암살했다느니 소련과 쿠바 카스트로가 뒤에 있다느니 하면서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끄는 사건입니다.
예, 이 공식 조사 결과는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었죠.
그렇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워런위원회가 내린 결론인데요.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많은 미국인은 오스와이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문건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한 무수한 음모론에 해답을 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7일 올해 3분기, 그러니까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 국내 총생산 GDP가 3%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에 3.1%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 3% 이상을 기록한 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지난 1분기에 보였던 성장률 1.4%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빠른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
네. 자, 지난 8월이죠. 미 남부를 강타했던 이 허리케인 하비와 또 바로 뒤이어서 상륙한 어마의 영향으로 이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도 2.5%였는데요. 하지만 예상을 깨고 3%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이 예상만큼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총액을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데요. 보통 경제 성장률은 이 GDP 성장률을 근거로 합니다.
예, 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호조를 보인 이유는 뭘까요?
네, 활발한 기업 투자가 3분기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의 장비 투자가 8.6%로 큰 증가폭을 보였고요. 이 기업 재고도 늘었습니다. 또한 이 수입은 0.8% 하락한 반면 수출은 2.3% 증가하면서 무역 부분에서도 0.4%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반대로 성장이 주춤했던 분야는 어디입니까?
네, 미국 경제 활동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의 경우 2.4% 성장이 그치면서 지난 2분기에 3.3%보다 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투자도 0.1% 줄었고요. 주택 건설 부문도 6%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경제 성장률 3%,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엄격한 무역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난 2009년에 촉발된 경제 위기 이후 연간 2.2%에 그치는 경제 성장을 연간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연간 3%로 조금 낮춰서 제시했죠.
예, 그럼 이런 추세로 가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금융 전문가들은 연간 3%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이 시행된다면 올해 2.1%인 연간 경제 성장률이 내년엔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네. 자, 지난 26일에 연방 하원이 2018년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이 세제 개혁법안 통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이 국민의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 항목을 단순함으로써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를 감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꾸느냐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 개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부족분이 보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시장 전문가들은 여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대회가 24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이 공산당 당원격인 당장에 오르는 등 사실상 1인 지배체제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은 누구인가?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19기 중앙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 정치, 군사, 경제 전반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국 최고 지도자입니다. 시 주석은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가족의 뿌리가 있는 산시성에서 자랐는데요. 시 주석의 아버지인 시 중시는 중국 공산당의 8대 원로로 고위직에 올랐지만 문화 대혁명 당시 반동으로 낙인 찍혀 산시성으로 좌천되면서 시진핑 역시 산시성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 법학을 전공한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내 여러 계파 중에 고위공직자와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의 일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반동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여러 번 공산당 입당이 좌절됐던 경력이 있을 정도로 순탄치 못했습니다.
정치활동의 시작.
시 주석은 허베이성 당위원회 서기와 후젠성 성장, 저장성 당서기 등의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앙 정치를 선호하던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지방에 낙후된 지역 경제로 활성화하고 관광지로 탈바꿈시켜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었고 차츰 중앙 정치에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또 시 주석은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튀지 않고 원만한 대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태자당 출신으로 중국 공산당 청년위원회, 이른바 공청단 활동을 한 이력이 있고 2007년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를 지내면서 장점인 전 국가주석의 당내 정치 기반 세력인 상하이방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즉 공산당 내 최대 정치 세력인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모두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게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에 이어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1기.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면서 명실공히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릅니다.
就是要团结带领全党全国各族人民
시 주석은 전에 열린 18차 공산당 대회 폐막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당은 중화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번영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시 주석은 지난 5년 집권 1기 동안 정치, 사회, 경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성과를 강조해왔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집권 직후부터 꾸준히 강도 높은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반부패 활동의 결과 많은 고위공직자가 처벌되면서 자연스레 시 주석의 1인 권력이 더 공고해지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와 단체 활동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또 인권 변호사들을 탄압하고 잡아 가둔 것 등은 부정적인 평가로 남아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대기 오염과 관련해 고강도 환경 규제 강화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빈곤층 인구가 5,500만 명이 감소한 것과 1970년 이래 이어져 왔던 산하 제한을 철폐한 것도 성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빈부격차가 더 커진 것과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또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국방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인다는 뜻의 군사 굴기를 통해서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해외 영향력 확대 정책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연 19차 전국 대표대회.
시 주석은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현대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中国特色社会主义.
시 주석의 집권 2기 청사진을 마련하는 개막 연설을 통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했는데요. 오는 2050년에는 세계의 지도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방력을 강화해서 세계 인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국방계획과 함께 집권 1기 때부터 시도해왔던 부패 방지와 개혁 개방 정책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폐막식에서는 공산당의 헌법인 당헌 수정안에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 지침으로 확립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不同意的请举手.没有.没有.没有.通过.
시진핑 사상이 만장일치로 당헌 수정안에 포함되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시진핑 사상이 무엇인지 또 당헌에 시진핑 사상이 삽입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사상이란 무엇인가?
시진핑 사상이란 시 주석이 그동안 줄곧 강조해왔던 치국 이정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와 정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시 주석은 이것이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해서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구도는 오위일체, 전략은 사계의 전면이라고 밝혔는데요. 오위일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 문명 건설을 하나로 묶어 조화시키는 걸 의미하고요. 사계의 전면은 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의법치국, 그리고 엄격한 당 관리를 뜻하는 종엄치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진핑 사상이 당원에 포함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통치 철학과 이론을 제시하고 반영해 왔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당원에 이 지도 이념을 올려서 전 인민의 이념 학습과 행동 지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헌 지도 이념에 사람의 이름이 명기된 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주역인 마오쩌둥,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들이 모두 퇴임 후에 당헌의 이름을 올린 것과는 달리 시 주석은 재임 중에 자신의 이름과 사상을 당헌에 올림으로써 역사적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권력을 더 공고히 하게 된 걸로 많은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전망.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이 전에 없이 강력한 권력을 통해 집권 2기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집권 1기부터 강조해온 반부패 정책과 개혁개방 노선이 더 강력하게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더 넓혀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된 것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25일 앞으로 5년간 중국 공산당을 이끌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명단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당 총석인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유임됐고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호러지, 한정 등이 새롭게 상무위원회에 발탁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에는 보통 50대의 젊은 인물을 상무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차차기 최고 지도자로 지명하고 지도자의 역량을 쌓게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후계자로 거론되던 천민월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가 상무위원회에서 탈락한 겁니다. 이를 두고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짐에 따라서 중국 정치가 혼돈의 상황이나 마오쩌둥식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입니다. My friend Abby introduced me to her friend Caitlin, who just moved into town for her new job. 제 친구 Abby가 저에게 얼마 전 자신의 친구 Caitlin을 소개해줬는데요. Caitlin은 워싱턴 DC에 취직해서 얼마 전 DC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Abby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Today's phrase is play it by ear. Listen carefully.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s nic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we have different time.
제가 케일린이 아주 친절하고 착한 것 같다며 어느 주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미시간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케일린은 DC에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을 못 구해서 현재 애비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She wants the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3월 말까지 애비 집에 살다가 Then we can play it by ear. Then we can play it by ear. 3월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인데요. Play it by ear means to deal with the situation as it develops and sometimes without a plan. Play it by ear. 사정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 라는 뜻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s nic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we didn't give her tim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okay?
아직 어디로 갈지 결정 안 했어. 그때 가서 상황 보고 결정하려고.
그렇죠?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쉐어의 Believe, 믿음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란과 국제사회의 핵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국내법에 따라 불인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이 핵협정을 통해 얻는 이익이 그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비례하는 것인지 확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검토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3일 핵협정을 인증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테러 분자들을 지원하는 등 중동 지역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란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제정된 이란 핵협정 재검토법에 따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증 거부가 미국의 핵협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 관련국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핵협정의 중대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핵협정에는 몇 년 안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제한을 없애며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없도록 하거나 거의 방조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이미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협을 방관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된다면서 이것이 국제 테러 지원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해 이란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 조치들이 국민을 담보로 위협을 조장하는 이란 정권의 셈법을 바꾸게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평화로운 미래와 안정, 번영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